네,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부터 6장 13절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나아갔다가 첫 번째 협상에서 실패하고 또 그 실패로 말미암아 백성의 원망을 또 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대략의 말씀이죠. 어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히브리 노예들이 게을러서 핑계를 대는 것이니 더 가혹하게 일을 하도록 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고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따지듯이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화면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22절과 23절입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되셨네요. 네, 22절 23절 성경을 보시고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처음 보낸받았던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은 모세에게 실패,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모세의 탄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모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를 보냈으면 적어도 조금의 변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따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생각해 보자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저를 선택하셔 보냈으면 저 때문에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직장이, 우리 가정이, 또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좌절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보게 될 거야.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구원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보게 될 거야. 이제 보게 될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쫓아낼 것을, 쫓아내게 될 것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두 번이나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보내다, 쫓아내다, 다 하나,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데 출애굽기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너희가 나갈 거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12장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예.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될 거야,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제 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5장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흔히 사용하던 말의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3절 말씀, 4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조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고 다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언약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려 줍니다.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멈추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지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고민 속에 참 많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 혹은 여호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적어도 들어봤던 이름이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내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간단히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결합해서 많이 씁니다. 2장 4절에서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주로 어떤 의미였는가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인데 택한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줄 때, 그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많이 쓰게 되셨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창조주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 것을 용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4절 말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여호와,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어보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종으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묶여져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내가 출애굽 사역을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약속이 생각났고 기억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부분이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새번역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 새번역 성경의 6절부터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적 1인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적 1인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결말짓겠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주도하고 마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내가 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압제와 억압과 속박에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압제와 착취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 나를 내어주어 구원, 속량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당장 눈앞에서 더 강한 압박으로 더 강한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바로를,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9절에서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조차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입이 둔한데 더 이상 어떻게 갑니까? 우리 시작할 때 22절 23절에서 하나님 적어도 나를 보냈으면 일말의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모세가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저 입이 둔합니다. 저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또 갑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또 기다려주시지 않고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신음하고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난 너희의 왕이고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다가온 가혹한 현실과 노역 또 바로의 압박이 더 두려웠고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보냄받았던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맡겨주셨던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과거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 교훈 삼아야 될 이야기 정도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의 어떤 하나의 경험, 과거에 떠올려야 할 그림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도 함께 떠올랐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나는 여호와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 구약시대 그때 이야기처럼 그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던 이 복음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허물과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세대마다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약 출애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지금까지도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고 특별한 관계 안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로 짓밟아야 된다, 이겨야 산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혹한 현실이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현실 속에서 더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낙담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함과 심적인 두려움 때문에 혹여라도 내 믿음의 삶의 주춤함으로 넘어져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리고 신약시대에 복음을 들었던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왕이고 특별한 관계로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똑바르게 바라보고 일어서고 다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혹시 이 세상에 그 질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혹시 우리가 마음 상하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나 일어설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